2000년 전 어느 날 이스라엘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아기가 태어난 그 아기의 숫자가 아마 예수님 말고도 여럿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인지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죠. 2002년도에 참 재미나게 보았던 드라마가 있는데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시죠? 혹시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암행어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암행어사요. 그 민간을 시찰하기 위해서 민간인으로 위장을 해서 이 지방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 탐관 오리들을 이렇게 탁 잡아내는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암행어사잖아요. 그런데요. 이 암행어사가 내가 암행어사다라고 큰 소리 친다고 사람들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해요? 딱 증표가 있죠. 사인 있잖아요. 마패예요, 마패. 예. 마패를 딱 보여주는 순간 다들 납작 엎드리고 부들부들 떨죠. 그 권위 앞에 뭐 꼼짝도 못 하잖아요. 뭐 그 마패는 힘이 있어요. 이 마패는 군사도 움직일 수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말도 다 이렇게 취할 수 있고요. 힘이 있어요. 마패만 딱 내보이면 다 부들부들 떨고 뭐 그러고 있어요. 이런 상징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심정을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증명해 보이는 그 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선지자들의 예언되었던 말씀들에 보면 그 내용들이 아주 잘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 스가랴 9장 6절 말씀해 보면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아기 예수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 외에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베들레헴, 말구유, 동정녀, 천사, 헤롯 이런 등장 인물들 내용들을 보면 아, 그분이 아기 예수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사인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가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방 한 칸은, 아니, 뭐 방이 넓은 집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방 한 칸이라도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구유에서 아기를 출산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가난해도 그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그 말구유에 아기를 출산하게 한다.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하, 이것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분이 아기 예수다, 메시아다 하는 거지요. 특별한 것은 그 중에 특별한 사인이 뭐냐? 특별한 사인. 별이에요, 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시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명해 보여주시는 그 표적 사인이 별이라는 거예요. 별. 예전에 서울에서 제가 일을 보고 밤늦게 차를 몰고 부산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 정말 멋진 보름달이 아주 멋지게 떠 있었어요. 이야, 저 달 참 멋있다. 그런데요, 고속도로를 달려오는데 이 달이 내내 쫓아와요. 쫓아오는 건지 저를 이 길을 안내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저 녀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달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 부산에 도착했는데도 그 달이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죠. 그런 거요. 이 별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저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288km. 학자들에 의해서 딱 조사를 했는데 1288km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1288km를 걸어왔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꼬박 쉬지 않고 내내 걸으면 40일 정도면 걷는 거리래요. 40일 정도. 걸어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1288km를 걸어올 때 회의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단순히 이 별을 보고 좀 쫓아가는데 내가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허무한 짓 아닌가? 아니 이 별이 아니면 어떡할 거야? 아니면 이 고생한 거 다 헛수고가 되는데 온갖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머릿속에 복잡했을 거예요. 아마 그 별을 쫓아가면서도 내내 복잡했을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뭔가 막 자꾸 이렇게 유혹에 쌓이기도 하고 아니 다시 돌아갈까? 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90 또 100세까지 산다고 볼 때 어떤 때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달려가지만 내가 열심히 별을 쫓아서 가요. 그 내가 지금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떡할 거야? 온갖 유혹이 막 쌓이는 거야. 복잡해지는 거야. 생각이 복잡. 아예 다시 돌아갈까? 다시 세상에서 살까? 아 이게 신앙 안에서 뭐 산다는 게 뭐 의미가 있나?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또 온갖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모든 회의감과 유혹을 다 뿌리치고 끝까지 별을 따라서 쫓아가서 결국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개가 됩니다. 아무튼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이 내용의 상징물 중에 아주 중요한 상징물인 별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별을 따라온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전해진 설화에 보면 이때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이름을 케스파, 밀추어, 팔다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케스파, 밀추어, 팔다사라는 거죠. 이들은 별들을 관찰하고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이에요. 동시에 이들은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점치던 별을 보면서 별의 밝기나 별의 색깔이나 별의 위치나 별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점을 치던 점성술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왕이나 귀족들 곁에서 찰싹 붙어가지고 그들의 조언자가 되고 그들의 어떤 자문관이 돼서 그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고 뭔가 도움의 지혜 이야기를 해주던 아주 엘리트 등의 엘리트예요. 괜찮은 사람들이죠. 괜찮은 사람, 실력이나 어떤 위치적으로나 어떤 힘으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별을 관찰하다가 아주 유독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평소에도 늘 별을 보면서 관찰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을 이 별을 보는데 이 별은 다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들은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이 별이 그 별인가 보다. 이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인도해 줄 별인가 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을 생각했느냐? 그래서 1288km라는 어마어마한 길이를 그 거리를 쫓아 별만을 쫓아서 가게 되었던 그 근거가 뭐냐?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것을 밝힌 적이 있어요.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 동방박사들은 늘 별을 연구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야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별을 관찰하다가 이 별은 유독 다른 것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직감적으로 이 별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까지 인도해 줄 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들만 별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거죠. 동방박사들만 별이 필요한 것일까? 지금 세상에는 자기를 멸망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를 찾는, 갈망하는, 별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두렵고 무서워서 어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함의 어려움 속에서 그저 희망의 별, 생명의 별, 평화의 별을 기대하고 찾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캄캄한 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외색과 허영이 많은 세상에 진리의 별로 찾아오셨어요.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찬 세상에 사랑의 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단 말이죠.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의 별이 되어주셨고 죽음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에 참 생명의 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별을 누구나 다 동일하게 본 것은 아닌 듯 싶어요. 오늘 다른 내용들은 다 제쳐두고 오늘 본문만 한번 중심적으로 살펴볼게요. 제각각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 제각각 다양한 반응들. 먼저 이 별을 보고 끝까지 따라간 동방박사를 한번 봅시다. 동방박사들이요. 이들은요, 산 넘고 물 건너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별을 따라갑니다.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게 되죠. 여기서 별은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마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뭐 길을 찾아가는데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표지판이 절대적이었죠. 특히 낯선 곳에 가면 길이 잘 모르는 서툰 곳에 가게 되면 이 표지판은 절대적이었어요. 절대적이요. 만약에요, 자기 생각대로 간다든가 자기 느낌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개 흔히 가정마다 보면 그런 거죠. 남자들이 자존심 세우죠. 그렇잖아요. 아, 좀 잠깐 차 세워놓고 물어서 가면 쉽게 찾아갈 길을 아주 자존심 세우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옆에서 아내들은 막 핀잔을 줍니다. 아, 좀 잠깐 서서 물어보고 가자 해도 아,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면 갈 수 있으니까 뭐 하면서 열심히 운전을 합니다. 엄청 돌죠. 엄청 돌고 돌아서 결국은 아내의 핀잔에 못 이겨서 차를 세우고 물었는데 바로 코앞인 거예요. 목적지가. 아마 이런 경험들은 모든 가정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경험일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표지판이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별을 보고 따라간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증명해 보이는 상징,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별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뭐죠?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오직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별을 놓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길이 열리고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얘기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묵묵히 그 별을 보고 걸어가면 따라가면 결국은 그 끝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 만난 그 경험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되 크게 기뻐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이번 성탄에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또 준비하여서 정말 그 별을 따라가서 그래서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 그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크게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이 동방박사의 경배의 내용을 주제로 해서 수많은 화가들이 많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많은 그림들을 그렸는데 그 중에 이 대표적인 그림들이 한 세 개의 그림을 뽑을 수 있어요. 예. 물론 뭐 전문가들이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인정한 거예요. 근데 한 대표적으로 많은 화가들이 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주제로 한 그림들을 아주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 나름대로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 이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한 세 개의 그림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파울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 17세기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17세기에 그린 그림을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파울 루벤스가 17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티첼리라고 하는 보티첼리가 1475년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똑같은 주제지만 내용과 색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렘브란트가 그린 1632년에 그린 이 그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그림,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소박합니다. 굉장히 소박합니다. 색채도 많은 다양한 것들을 쓰지 않고요. 소박하지만 이 소박함 속에서 저는 굉장히 큰 영성적 의미를 느껴요. 자. 어떤 그림에는 보면요 왕과 귀족들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중심에 놓고 왕과 귀족들이 막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이 있고요. 어떤 그림을 보면요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서 왁자지껄 떠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막 왁자지껄 떠드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림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딱 경배하고 있는 동방박사들을 주목시키고 있지요. 이렇게 세 개의 그림 가운데 그림을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시대적 아픔, 시대적 상황, 그리고 이 화가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그림들이 그려졌는데요. 똑같은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동방막사들만큼은 유일하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왕과 귀족들이 막 서로 빈부격차를 느끼게 하고 거들먹거리고 뭐 힘을 자랑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서로 말하고 떠들고 뭐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방막사들은 오로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그림에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깨달은 교훈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아기 예수께 집중하는 세상이야말로 인류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인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대로 옮겨오겠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은 잠재적 메시아이다. 모든 어린아이는 잠재적 메시아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보살피는 일은 개인에게만 맡겨줄 수 없고 사회 전체가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우리 국가적 어려움이 뭐냐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아이를 양육할 부담 이것들이 커서 너무 커서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혹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너무 커요. 부담이 커요.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빈부격차, 화려한 왕들이나 귀족들의 그 화려함들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떠드는 그 왁자지껄 하는 그 떠드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집중해야 될 것은 아기 예수 이 뜻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아기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것이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돈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에게 집중할 때 생명으로 바라볼 때 이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귀한 향유 유향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이 가격이 나가는 것들을 사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많은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애씀과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세월 동안에 고생한 흔적이에요. 결과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준비된 거예요. 그렇죠? 황금, 몰약, 유향은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드렸다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렸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얼마나 의미 있게 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돈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에, 얼마나 소중한 것에 쓸 수 있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1절 말씀해 보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드리죠. 예물로 드립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 확신했기 때문에,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 아이 목사님,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정말 깝깝한데요.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울면서 지내야 되잖아요. 성탄절을 울면서 지내야죠. 그런데 아니요. 평화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기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별을 보지 못한 사람들. 헤로당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예루살렘에 왕궁도 있고 왕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대의 왕에 태어난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라는 잠시 잠깐의 그 방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2절 전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죠. 유대인의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그런데 이 표현이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하필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유대인의 왕. 이 말을 듣고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당황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이렇게 혼란하게 막 소동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헤롯 왕은 로마 정부의 아첨에서 얻은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거슬렀던 거예요. 정권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게 된 거죠. 그렇잖아도 늘 두려움에 이 자리를 언제 뺏길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별의 배경은 어둠입니다. 그렇죠? 별이 더 선명해지고 더 밝게 보이는 것은 그만큼 어두울수록 그만큼 깜깜할수록 별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하게 보이죠. 어둠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둠이 극에 달한 시대에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헤롯 시대는 굉장히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특히 헤롯 왕은 대단히 난폭하고 잔인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서슴없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려요. 대단히 난폭하고 잔인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에요. 더구나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길 기대했어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추하층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생각하고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 여러분 이 여론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얘기는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두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은 몰랐던 거예요. 헤롯은 이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때 7절부터 8절의 내용을 쭉 보면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만히 자세히 묻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여러분 왜 이렇게 은밀히 진행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은밀히 진행하죠? 조용히 제거하려고. 조용히 찾게 되면 조용히 자취도 없이 확 제거해버리려고 가만히 자세히 찾고 있어요. 분명히 이들은 5절 6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 예언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지금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인 눈이 감긴 채 그 별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 예언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 별을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비극은 뭐냐면 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비극은 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얘기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고 파도가 넘실대고 있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며칠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때 별이라도 보였으면 방향이라도 감지했을 텐데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별을 보지 않으면, 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돼요. 우린 반드시 별을 따라가요. 별을 따라가야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우린 끝까지 별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간에 별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별을 놓쳐버린 사람.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니 그들은 긴장이 풀렸던 거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목적지가 멀수록 그 먼 거리를 가다 보면 아 언제 오냐 언제 오냐 하다가 거의 다 왔다 할 때 긴장을 놓치죠. 방심하게 돼요. 방심하게 아 이제 다 왔다. 그래서 긴장을 놓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이 주장이 되게 돼요. 자기 경험이 이제 주장이 되게 돼요. 별을 놓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별을 놓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거긴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예루살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 정도 돼요. 10km 정도. 여러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에서 차로 금방 가요. 베들레헴까지.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걸어서 둘러봐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1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의 다 왔다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긴장을 늦추게 되고 그리고 방심하게 되었어요. 방심하는 순간 그 별을 놓치게 되었던 거예요. 박사들은 아는 게 많겠죠? 많은 것을 알겠죠?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 라고 생각을 추측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왕이 있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게 맞겠지 하는 생각이 지배하겠죠. 경험이 지배하겠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나 볼 때 중심을 이루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거기라고 생각하죠.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 뭐 굳이 시골에서 태어나겠나 싶겠죠. 그렇죠? 이렇게 방심한 결과 문제는 대단히 참혹한 결과를 가져와요. 대단히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방심하지 않고 별을 놓치지 않았다면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을 텐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별을 놓치는 순간 그로 인해서 헤롯을 만나게 되었고 헤롯을 만나게 되면서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당시에 태어난 두 살 아래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다 모조리 죽이게 되는 잔인한 행동을 하게 했어요. 참혹한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도 참혹한 비참한 결과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별을 놓치는 순간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젠 별을 보지 않아도 되겠다. 왜요? 생각이 지배해요. 경험이 지배해요. 뭐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뭐 굳이 나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겠다. 얼마든지 나도 갈 수 있겠다 생각해요.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돼요. 방심한 결과가 얼마나 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신앙은 항상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별을 따라가듯이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망가지는 거예요. 놓치는 순간 우리는 참혹한 아픔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방심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또 하나의 별이 되어서 사랑과 나눔 주간 시작하는데요. 지금도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별을 놓친 순간 참혹한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별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큰 기쁨을 누리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 생명과 진리와 공의와 사랑의 별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보내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뜻깊은 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서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진리의 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옛날 동방박사들과 같이 이 진리의 별을 따라 아무리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만이 아니라 아직도 캄캄한 밤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빛나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동방에서 박사들 찬양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세상이 어지럽고 어두울수록 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네온사인에서 나오는 과장된 빛이 아니라 희망과 구원을 이끌 참빛이 필요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떠오른 별이 그들의 걸음을 주님께로 이끌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웃들의 마음과 걸음을 주께로 이끌어줄 또 하나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또 하나의 별이 되어 갈등과 분열, 아픔과 상처투성이인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은총과 평화가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방심한 채 엉뚱한 것에 시선과 관심을 빼앗겼던 우리가 다시 별을 찾아 집중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배웠고 경배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배웠고 영원히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동방박사와 같이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절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늘에 반짝이는 그의 별을 발견할 수 있고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별을 따라가며 우리 또한 별이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기둥같이 여기던 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며 장례를 마치고 예배에 참여한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